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이 시간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네, 이번 주는요 여성 관련 화제 소식을 알아보는 이달의 여성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키워드는 키와 건강 그리고 여자 월드컵 또 김은선입니다. 도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키와 건강인데요. 사실 이 몸무게는 건강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는 거 상식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키가 크고 작은 것이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많이 알려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시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의료기관인 클리블랜드 클리닉이 소개하는 내용을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네. 보통 유전 또 뭐 영양 상태를 키의 요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집안의 내력도 중요하고요. 네. 환경적 요인 모두 뭐 개인의 키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영양과 그 의료 서비스, 병원 등에 대한 접근성 등 기타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요. 사회 경제적인 요인도 키와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어릴 때는요. 생존을 위해서 또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한데요.
네.
성장 발달 단계마다 키와 체중이 크게 변하는 그런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네.
그런데 특히 엄마가 임신했을 때 그때 영양 결핍이나 생후 첫 해 그리고 어린 시절 동안 영양이 부족하면요. 키가 제대로 자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 아이는 나이에 비해서 키가 작을 수밖에 없고요. 성인이 됐을 때 키가 그 잠재적 최대치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 칼슘하고 비타민 D가 제일 중요합니다. 칼슘은 잘 아시다시피 뼈 구조를 튼튼하게 하는 주요 성분이고요.
네.
비타민 D는 우리 몸이 그 칼슘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네.
칼슘의 약 99%는 뼈에 저장되는데요. 이 칼슘 저장량은 성인이 되면 일정해지는데 25살 이후에는 그 더 이상 저장량이 늘지 않기 때문에 나이 먹어서가 아니라 어린 시절에 충분하게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뭐 부모의 키가 작아도 잘 먹고 자란 아이들 키가 큰 이유가 되겠어요.
그럼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평균 키도 세월이 지나면서 또 점점 커지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1960년대 초에요. 미국 여성의 평균 키가 160cm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균 키가 이보다도 한 반인치 그러니까 1.27cm 정도 더 커진 상태인데요.
네.
과학이 발달했죠. 의료 서비스 좋아졌죠.
네.
영양 상태도 좋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그 삶의 질과 수명이 늘어난 덕분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요. 지금 시점에서 얼마가 큰 거고 얼마면 작다고 할 수 있는 건지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키가 작다, 크다의 큰 기준은요. 일반적으로 그 인구 집단의 평균 키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그 미국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 여성의 평균 키가 161.29cm였습니다.
네.
이 평균 키로 계산한 작은 키는 155cm 이하 정도로 잡았는데요. 반대로 미국 여성의 경우 167cm 이상이면 큰 키라고 봅니다.
네.
세계적으로 보면 네덜란드 여성이 제일 큰데요. 평균 키가 170.4cm입니다.
네. 나라와 인종에 따라 또 기준이 다르네요.
맞습니다.
한국이나 중국 같은 아시아 여성은 어떤가요?
자, 세계 200개 나라를 대상으로 자료를 모은 2020년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한국 여성, 중국 여성의 평균 키가 162.5cm입니다. 참고로 키와 건강의 관계는 뭐 극단적인 경우에 두드러 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네.
큰 키와 작은 키 사이에 해당한다면 건강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키가 임신 기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맞습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키가 작은 여성들은 임신 기간이 짧아질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으면은 조산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임신 계획을 세우는데 그 다른 요소들을 더 신경 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출산 계획을 미리 세우고 임신 전과 임신 중 그 체중 증가를 좀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신경을 쓰거나
네.
첫 아이를 낳고 둘째 계획하신다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간격을 두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질병과의 관련성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키와 체중이 암 발병이나 심장 또 혈액순환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자, 일단 암은요. 비정상적인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는 게 특징입니다.
네.
키가 크거나 그 체질량 지수, BMI 지수가 높으면 특정 암에 걸릴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하고요.
네.
2012년에 약 10만 명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키가 작은 여성들이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더 낮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덜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키가 큰 여성은 정기적인 암 검진에 더 신경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들이 그 혈액이 순환할 표면적이 적으니까요. 그냥 생각해보면 심혈관 건강에 좀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지만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연구에 따르면요. 키가 작은 사람들이 이 관상동맥 질환에 걸릴 위험이 더 높습니다. 반면에 정맥혈전증 위험은 키가 155cm 이하인 여성들 사이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만성질환이 있거나 특정 의학적 상태에 있어도 키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네.
예를 들자면 그 만성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약 40%는 어른이 돼도 키가 작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키가 크다고 키가 작다고 불평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이 키라는 게 뭐 결국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키에 상관없이 정말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해서 좋은 영양, 규칙적인 운동, 뭐 정기 검진도 빼먹지 않고 실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달의 여성 뉴스 두 번째 키워드는 여자 월드컵이죠.
네, 정확하게 말하면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 FIFA U17 여자 월드컵입니다.
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도미니카 공화국의 여러 도시에서 제8회 FIFA U17 여자 월드컵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대회 특이 사항은요. 지금까지는 이 대회가 4년마다 열리고 16개 나라가 참가했는데요. 내년부터는 매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참가국도 24개 나라입니다.
네.
또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은 모로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대회 형식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하고 한국 팀이 같은 조가 됐어요?
예, 조 추첨을 했습니다. 16개 팀이 4개 조로 나뉘어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각 조의 그 상위 2개 팀이 8강에 진출하고요. 8강 진출팀이 이번 주말인 10월 26일, 27일에 경기합니다. 준결승전은 10월 30일, 31일에 경기가 치러지고요.
네.
결승전 그리고 3위 결정전은 11월 3일 도미니카 공화국의 산토 도밍고에서 열리게 됩니다.
네. 미국은요. 성인 여자 월드컵하고는 또 다르게 17세 이하 대회에서 이겨본 적이 없더라고요.
네. 미국은 2008년에 그 첫 번째 대회에서 준우승 차지한 것이 최고 성적이었습니다.
네.
당시 북한과의 결승에서 아쉽게 패했던 건데요.
네.
그 이후로도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2022년 대회에서 8강에 올랐지만 또 나이지리아의 승부차기 끝에 패했었습니다.
네.
자, 이번 대회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U17, FIFA U17 여자 대표팀의 프로 선수들이 포진한 것이 눈에 띕니다. 대표적으로 엔젤 시티 FC팀의 케네디 플러 선수를 들 수 있고요.
네.
하지만 10월 16일 스페인과의 첫 경기에서 3대 1로 졌고요. 콜롬비아와의 그 10월 19일 경기에서는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자, 22일에 한국과의 경기에서 5대 0으로 이기면서 미국 여자 그 17세 이하 월드컵 팀 8강에 올랐습니다.
네. 한국하고 북한은 과거 우승한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북한은 2008년과 2016년에 우승했고요. 한국은 2010년에 딱 한 번 우승한 적이 있습니다.
네.
스페인이 2018년과 2022년에 우승을 해서 북한과 우승 횟수가 두 번으로 똑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성적이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네. 먼저 북한부터 볼까요? 북한은 네. 8강을 확정 지었습니다. 네. 불과 한 달 전에 그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북한. U17 여자 월드컵 경기에서도 멕시코에 4-1로 대승을 거두면서 아주 강력한 전력을 과시했는데요. 네. 이 U17 월드컵에서 8강 진출을 확정 짓게 됩니다.
네.
자, FIFA 공식 홈페이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네.
제어할 수 없는 북한, 케냐마저 완파하며 8강행 확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네.
자, 10월 20일 열린 케냐와의 경기에서 서류경 선수가 경기 초반에 중거리 슛으로 두 골을 터뜨리고요. 리 국향 선수가 종료 4분 전에 추가골을 보태면서 3-0으로 완승했습니다. 자, 한국은 22일 조별리그 B조 최종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0-5로 패하면서 무승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네. 자, 여자 월드컵 경기 소식 알아봤고요. 이달의 여성 뉴스 마지막 뉴스 키워드 마에스트라 김은선입니다.
예.
우선 어떤 인물인지부터 알아보죠.
예. 자, 방금 마에스트라라고 하셨는데요. 여성 지휘자를 그렇게 부르죠.
네.
남성 지휘자 마에스트로에 비해서는 좀 자주 듣지 못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김은선 지휘자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마에스트라 김 한국 출신 지휘자입니다.
네.
최근에 44살이 됐습니다. 고향인 서울의 연세대학교에서 작곡과 지휘 공부를 한 뒤에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국립음악대학원에서 유학했고요. 2008년에는 스페인 마드리드 왕립극장에서 열린 국제오페라 지휘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여성 지휘자, 라이징 스타, 그러니까 떠오르는 스타로 시선을 끌었습니다.
네.
지금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이어서 북미에서 두 번째로 큰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2021년에 이 오페라단에 부임하면서 미국 오페라계의 입지를 굳혀나갔습니다.
네.
작곡가 베르디의 레퀴엠인가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이 춘희 등을 통해서 북미에서 이름을 알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고요.
네.
다양한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통해서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네. 유럽에서도 주요 오페라단의 정규 객원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는데요. 여성 최초 기록을 여러 번 세웠다면서요.
네. 이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에서도 음악감독으로서는 첫 번째 여성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왕립 오페라 극장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것과는 별도로 2010년 스페인 마드리드 왕립 오페라 극장에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지휘봉을 잡았었습니다. 2020년에는요,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 콘서트의 총감독을 맡아서 또 프랑스 국립관현악단을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마에스트라 김은선이 샌프란시스코 오페라하고 계약을 연장했다는 소식이 나와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나요?
네. 바로 며칠 전에 나왔던 소식입니다.
네.
김은선 지휘자와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이 2031년까지 5년간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원래 계약은 2026년까지였습니다.
네.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는 김은선 감독이 오페라단의 예술적 방향을 아주 강력하게 이끌어왔고 각 작품의 활기, 감수성 그리고 인간미를 더해서 오페라를 새롭게 경험하게 한다는 이 오페라단 단장의 평가를 소개했습니다.
네.
김 지휘자도요.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예술가와 제작자, 행정가와 관객들의 헌신으로 이 변혁의 순간을 창조하고 공유할 수 있었다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깊은 의미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기리며 계약 갱신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최고의 예술적 성과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매일 영광스럽다는 소감이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어떤 무대를 지휘했을까요?
지난 4월입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 베를린 필하모닉에서 객원 지휘자로 초청받아서 무대에 섰습니다.
네.
이 베를린 필하모닉 하면요. 매우 보수적이고 까다로운 오케스트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 매우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서양 음악계에서 이 여성 지휘자가 상당히 드물죠.
그렇죠. 귀합니다.
네. 최근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홀리 최 지휘자도 소개해드렸지만 말이죠.
네. 이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한국 여성 지휘자를 찾아봤는데요.
네.
우선 그 첼리스트 출신의 장한나 씨가 있고요.
그렇죠.
세계 최정상급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성시현 지휘자도 있습니다. 빈 국립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까지 받은 여자 겸 지휘자도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이 BBC 방송의 뮤직 매거진이 오늘날의 최고 여성 지휘자 19명을 소개했는데
네.
그중에 그 세계 각국 출신의 여성 지휘자 명단 속에 한국인 장한나 씨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남성 지배적인 분야에서 마에스트라라고 불리는 여성들의 이야기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여행시 이달의 여성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성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